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제가 영적 전쟁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또 제가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때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0인분도가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 15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 제자가 3,000명이 나왔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그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5장 말씀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 3장, 4장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방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겁 많은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외치지요. 그랬더니 그 재판을 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냥 때려서 놓자. 그래서 때려서 겁주고 놔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이 은혜에 감동된 성도들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정도로 유무상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 지금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12 사도들이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죠. 목사인 저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뭐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조화롭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제가 설교 요약에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그리고 삽비라는 사파이어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사파이어에서 이름을 따왔는 것 같아요. 삽비라 비슷하죠, 어감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다가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아예 아나니아 삽비라 저 진짜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마음이 이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했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실족시킨 그 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싸우고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개인을 공격하기 이전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만 무너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가 마음껏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지금보다 100배 더 악하고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지라도 교회만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갈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직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신 그 성도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를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성도들도 해야 되지만 불신자들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가 떨지 않습니다. 마귀의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는 흑암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고 마귀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당연히 교회를 공격하지요. 나 이전에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한 번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요, 모슬렘 국가들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모슬렘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뉴스레터를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 인도 아시죠 여러분? 인도. 인도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원래 힌두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이 40몇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마디로 기독교 핍박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슬렘 과격분자들이 40몇 명을 와서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하고 심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놔둬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앞에서는 없어져요. 왜? 지하교회로 들어 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것 때문에 지하교회, 숨은 그 지하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 다 닫았고요.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한 1억 명 정도 성도가 있을 것 같다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거 지하교회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없을까요?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핍박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그 교회나 기독교 문화가 쇠락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보면 교회가 변질되고 핍박 때문이가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의 내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힘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를 받고 또 새로운 생명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생명의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생겨나야 그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할까?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잘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나 드리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안에서 썩어요.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교회는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뭐가 기준이 됩니까? 다 사사기처럼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생명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체험하고 그 생명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요거 못하게 하거든요.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 엘림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아니고 다른 거에 관심 갖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나 혼자 이 각개전투라 그러죠. 그냥 1대1로 싸우는 거. 그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 지역적인 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이길 수 있죠. 한 부대가 적군을 퇴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전쟁에는 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이긴 게 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전쟁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여러분 삶의 전투에서 목사님, 나는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안 계실걸요, 아마? 매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승리할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고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주보다는 이 세상에 묶여서, 눈에 보이는 게 묶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실족시킬 수 있었는지,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사소한 것에 이 우리의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교의식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이렇게 실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죠.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 알지요? 이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란 뜻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했는지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야 정말 이 요셉이란 사는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요? 뭐 몇 평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그냥 탁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탁 놔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이 형편이 어려운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때도 핍박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잡을 잡는데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며칠씩 걸어와야 돼요. 뭐 이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에서 교회로 오는 성도들 중에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며칠 걸리고 어떤 사람들 막 그러니까 와서 교회에서 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그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나바를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바나바라는 사람 너무 대단하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칭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칭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막 띄웠어요. 그랬더니 그 칭찬받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야, 우리도 저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을 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을 띄우지 않았다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족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다윗이 청소년 때 골리앗을 죽이죠. 나라를 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라가 이제 풍전등마예요. 블레셋에 완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아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매일 아침 나와서 너 이스라엘 중에서 장수 하나 내보내. 나랑 싸워서 너희가 나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 되자. 40일을 그렇게 했대. 매일 아침 아무도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다윗이 등 떠밀려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죠. 야,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탁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합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 칭찬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칭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유익할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 필요해요. 그렇죠? 너무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그 낙심한 상태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육신적인 칭찬은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해요. 칭찬하는 사람도 망하고 칭찬 듣는 사람도 망해요. 아마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들은 그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아, 나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다. 칭찬 듣고 싶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죄가 좋은 일, 의도 그렇지만 죄도 똑같아요. 죄의 협력자가 있으면요, 훨씬 쉽게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한다. 그걸 영어로 peer pressure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바보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너무 성결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윤리 도덕이나 이런 거 그냥 타협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영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엘림교회에 가득 차면요, 마귀가 함부로 역사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그렇게 했어요. 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항상 이렇게 부부 금실이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죄질 때는 하나 돼요. 죄질 때는. 야, 참.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남자분들, 아, 여자가 저 죄져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지켜보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아주 유명한 부부 있죠. 아합과 이세벨. 아주 대표적인 악한 그런 이 부부죠. 이세벨이 훨씬 더 악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엣발, 바알의 선지자 딸이에요. 신약에 보면 헤롯과 헤로디아 나오죠. 여기서도 헤로디아가 훨씬 악해요. 저는 이 헤로디아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원래 헤로디아가 헤롯 왕의 남동생의 부인이었어요. 남동생의 부인. 그런데 헤롯이 자기 첫,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제수씨예요. 예뻤나 봐요. 뺏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동생 부인을 뺏은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헤롯은 좀 양심,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헤롯 생일날 막 춤을 추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엄마 뭐 달라 그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닮아서 달라 그래라. 하, 여러분. 아니,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세벨, 신약에서는 헤로디아. 좀 섬찟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이거 팔아서 바치자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처음에 그거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바쳐서 우리도 좀 유명해지자 이렇게 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성령이 우리 마음, 그들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난하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좀 있지 않냐, 이거 해서 하자.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는데 팔고서 반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서 이거 팔은 거의 일부입니다, 요 일부라는 요것만 더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데 아마 마귀가 하는 일들이 꼭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100만 불 정도 됐는데 가서 시장에 부동산 가서 땅 내놔 보니까 이게 300만 불로 뛰었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한 100만 불 생각했으니까 그거 바치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마귀가 돕습니다. 죄 짓는 데는 마귀가 도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 앞에서 와서 거짓말한 겁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고 이게 막 섞여서요, 이상한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하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유혹한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유혹을 해서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나니아의 첫 번째 죄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좋아하는 거 우리를 유혹해요. 눈앞에 와서 싹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마귀 너한테 속나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 뭐 별로 그거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낚시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고기가 지렁이를 탁 낚싯바늘 해서 탁 이렇게 해요. 물고기 어미 물고기가 자녀들 새끼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지렁이가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너희. 절대로 안 돼.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조그만 새끼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 지렁이가 너무 맛있게 생긴 게 지렁이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보기만 하지 뭐. 쳐다봐요. 쳐다봐요. 고개 주위를 뱅뱅 돌아요. 먹지만 않고 혀만 대보지 뭐. 혀 대봐요. 맛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 그 뭐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죄를 끼고 있어요. 취하진 않는데 끼고 있어요. 이건 벌써 반 이상 넘어간 겁니다. 그 마음을 벌써 뺏긴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속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뻔히 아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우리가 죄질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마귀가 이렇게 만듭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눈뜨게 해서. 세 번째로, 이것은 개인의 죄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오염시킨 그런 죄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질서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질투로 인한 탐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아니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그게 틈탄 거예요. 마음을 내줬잖아요. 마음을 내주니까 마귀가 틈타서 이들을 끌고 간 겁니다. 이제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선과 외식하게 되죠.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특성을 조금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선한 것을 내가 해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서 그 선한 의도를 오염시켜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가 딱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돕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기로 했는데,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의도라 그래서 끝까지 좋은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단하고 좋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 보면 그걸 통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한 헌신이나 뭐 봉사나 뭐 헌금이나 이거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조금 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 육신은 완전히 육신화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할 때는 은혜로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게 내 자랑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의 죄의 특성은 뭡니까? 이들은 여러분, 남의 거 훔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 남의 거 훔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죄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냥 사도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팔은 11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만큼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속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변질시킵니다. 일을 잘하는 잘하고 일을 정말 사람들이 칭찬 들을 만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조금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일이 잘 돼야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능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그 AI가 나와서 뭐 사람들이 이제 잡을 잃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벌써 많이 잃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AI가 설교할 수 있을까? 아, 제가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여기 나와서 정말 복음적인 뭐, 뭡니까? 그 주석이니 뭐 사전이니 다 집어넣어가지고 좋은 설교를 뽑아내요. 그리고 저랑은 상대도 안 되는 목소리 좋은 톤을 거기 입히고 톤도 너무 멋있게 그렇게 해서 딱 한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기계가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지금 떠났어요. 사탄의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예는 지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다른 사람을 해한 죄조차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남을 해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를 속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면 풍지박사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나. 그것도 헌금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나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나보면 알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을 여러분 뭐를 건강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아마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몸에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버려요. 몸이.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요. 어떤 교회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을 다 감싸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더 하나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마귀의 괴계를 다 드러내십니다.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서는 보면 그걸 감춰줘요. 이렇게 막 감춰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셔야 없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로 변화됐어요. 무서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이 됐어요. 분명히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해서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마 마귀 쪽에서 박수를 치고 아마 잘 됐다 이제. 왜 이전까지 문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싹 돌리셔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서로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회개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갱신하는 변화되는 기회로 삼고 성도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복음으로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 큰 이익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으로 낙심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당연하죠.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열매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육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갔겠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헬라파의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인 과부들은 구제를 많이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 외국인들이에요. 이 형편을 잘 몰랐겠죠, 사도들도.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사도들이 어떡합니까? 이것을 이 개혁, 갱신의 기회로 딱 삼아서, 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생명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 모이는데 다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가 하나 실족했을 때, 약해서 넘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감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요, 마귀가 손들을 수밖에 없어요. 건드리면 더 성령 충만한데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가 기도에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 3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